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부족함이 있고요.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신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어떤 해결을 갖다 줄 만한 대상을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찾으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내 문제를 얘기해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내 문제를 다 아시고 나보다 더 아시고 그 원인과 또그 결말 그리고 그 해결점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도 없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를 나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운전하고, 내가 목적을 갖고, 내가 어떠한 꿈과 소욕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운행해 간다 그럴까? 내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만, 나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해도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밖에 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도움, 나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정말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 우리는 땅에 있고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그분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친히 역사하고 친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게 나를 내어드리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삶의 운행에서 내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그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흙 속에 씨가 심어졌더니 뿌리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났을 때 심은 사람은 그거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요 싹이 났다. 우리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기이한 거예요. 일본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그러고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조 선생도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믿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사기치거나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형제는 그러면 씨가 뿌리 내리고 싹이 날때그 속에 씨 속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를 보이지 않지만 아는 거 아니냐? 그게 얼마나 신기한 거고 기이한 일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생긴다. 그게 뭐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자람으로써 열매가 되죠. 씨가 금방 저기 뭐 하루아침에 뿌리 내리고 하루아침에 새싹 내고 하루아침에 꽃 피고 또 열매 맺고 그게 금방 되는 일 아닙니다. 정말 그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는 과정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아름다운 거고 다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열매만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까지 가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열매를 다그 맺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하면은 과정은 다 이게 쓸데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이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그리고 나비가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다른 형태 같지만 애벌레 번데기 갈 때는 아니 나비 알이 왜 이거를 이렇게 됐어? 이건 잘못됐어. 그리고 거기서 잘라버릴 수 있고 거기서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뿌리는 필요 없어. 꽃도 필요 없고 싹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열매만 필요하면 씨가 열매대로 해도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자국계고 정말 우리 놓여진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좇아 살도록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거기에서 변화라는 것이 우리 눈에 그것도 뭐 애벌레 번데기로 보이듯이 직접 열매를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오히려 죄가 먼저 보여지고요. 속에 딱 드러나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 몰랐던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 벌거숭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만 고치면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는 것부터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이 아니라 내가 흙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정말 썩은 것으로 까딱하구나.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영생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게 다 비료가 되고 그게 다 양분이 돼서 결국은 말씀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왜? 흙으로 그냥 밟혀질 내가, 그냥 버려질 내가 그 말씀의 씨를 담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것에 양분으로 쓰임 받으니까. 그거는 내가 흙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열매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씨로부터 시작한 거지 흙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지 나 아무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 영생케 하는 말씀, 예수님은 어느 흙에다가 심었 또 거기에서 맞게 다꽃 피우고 열매 맺으실 수 있는 그 친히 영원한 생명력,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그 그 방해받지 않는 어떤 속에서도 살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정말 영생하는 생명력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다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죽더라도 죽어도 살리라. 내 안에 영생케 하는 씨가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는 내 안에 지금 새 생명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바랄 때내 어떤 문제나 상황의 요구나 내그 소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우상 숭배하듯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오히려 그 열매 속에 그 열매의 영광 속에 내가 동참되는 것.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그 씨가 열매로 된다는 것.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거는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을 자꾸 지적받는 거지요. 그리고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야단마저 좋은 사람 없고 자기의 죄나 자기의 어떠한 잘못을 이렇게 비춤받고 지적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회칠하고요. 다른 모든 거를 걸고 넘어지고 또그 죄가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전가함으로써라도 나의 그 허물과 나의 죄,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대결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그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 성냄이 합당하냐 할 때, 내가 죽기까지 합당하니이다라고 딱 맞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조목조목해서 얘기를 하면은 할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비추시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화내는 게 합당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아주 죽기까지 합당하니다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무한하게 안 하고,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다루심이라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정말 우리를 없이 여기시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를 깨닫도록 인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야단치고 소리치면은 숨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야단 맞으려면은 알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숨기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이 숨어버립니다.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부끄러워져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에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거 그들이 빤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숨는 것이 반응이에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실 때 변명하지요. 서로 변명하고 서로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데 우리가 그 책망을 계속 그렇게 받는데 계속 목이 곳곳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그냥 잘못했습니다든지 용서해 주십시오든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를 하지 않고 뭔가 내가 그래도 옳다고 내가 그래도 할말 있다고 버티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목이 곧은 거예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좌절하나? 자기 의의가 그 상했다 생각할 때 좌절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우린 선한 게 원래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뭐 좌절할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죽게 생겼으면, 정말 좌절했으면 사실은 도움을 청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우린 빌 길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좌절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의를 아직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다 사람 살려 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해요. 정말 내가 그 죄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온갖한 자라다 하면은 누가 나를 살려줄까?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고, 스스로 서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할 때,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보고, 애써보고도 안 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려주셔야 살고, 그리고 살려주심으로 인해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면, 살려주시면 우린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참 몸이 약하고 어려운 채로 왔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약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이제 제가 90년대 탈진해서 완전히 쓰러진 다음부터는 장기가 거의 이렇게 정지 상태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몸이 완전히 이렇게 부서지고 나면은 그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힘을 조금 키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나와서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이러고서 또 바닥에 나가지고 쓰러져서 또 쉬었다 또 나왔다. 이거를 계속 지금 20년을 하니까, 뭐라 그러나, 이제 아주 간당간당으로 간신히 사는 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매일 살리심, 매일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바닥이 보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내 힘으로 살수 없고 내 힘으로 할수 없고,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보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분명한 게, 아무리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도, 저보다 훨씬 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제가 그러는 동안에 제 옆에서만 해도 죽은 사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매일 간당간당하고, 저희 부모님이 쟤 죽었나 안 죽었나 들여다보자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제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살려주시면 살리라예요. 생사화복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우리가 튼튼하게 보이는 것이 튼튼한 게 아니고요. 결국 생명력이라는 거는 생명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강하게 보여도 생명이 거두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약해 보여도 생명이 이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리시는 분, 생명에서부터 오는 거지, 생명이 내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생명이 떠나면 우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정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고 신실하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거예요. 빛을 만들 조건이 상황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상황은 혼돈됐고 깜깜했어요. 빛이 있는 것을 모아서 밝은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거든요.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 오셨어요. 내 안에 스스로 사는 게 없는데 살리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내가 어둡든지 혼돈되든지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 없는 내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하셨고, 선이 없는 내게 선하신 주님이 임하셨고, 지혜가 없는 내게 지혜이신 주님이 임하셨고, 거룩이 없는 내게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셨고, 진실함이나 어떠한 의가 하나도 없는 내게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그분에게 기대가 되는 거고, 또 그 나타나는 모든 거는 그분이 하신 것이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곳곳하다. 그거는 자기가 책망받아서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다 이거예요. 누가 나 감히 나를 지적해줘.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상처를 입는 거는 내 의의를 고집하기 때문이고 내 의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 의를 고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힘껏 내세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이 됐습니다. 내가 야단 맞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긴다 그럴까? 스스로를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만 깨끗하지 속에는 시기와 탐심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이 멀리 떨어졌다 같다. 결국 그들은 겉에를 치장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면은 빛을 비춘받지 못한 거예요. 내면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사람의 잣대로밖에 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히 부패하고 그 악한 우리의 마음이 다 빛을 받게 됩니다. 비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밖에 아무리 해가 그 밝아도 문에 창문이 없, 방에 창문이 없고 다 닫혀 있으면 방은 깜깜하지요. 방 안에 빛이 있으면 밤이라도 환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내면에 빛이 있어야 우리 내면이 비춤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뭐 하려고 하는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내가 빛이에요. 내 눈이 빛이에요. 근데 그 나는 내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우리가 몰랐던 내 마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 생각의 실체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책망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잘못한 게 드러나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 반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든지 잘못했습니다를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비춤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거는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내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 빛 대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그 내가 봐도 싫은, 내가 봐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둠과 혼탁함이 가득한 내 마음과 생각, 자고하고 지멋대로는 정함이 없는 그러한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안에 와 계시고 그걸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정말 오히려 화내고 이스라엘 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 죽이고 싶어 했죠. 화가 났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어찌할 거죠? 정말 이렇나 어떡하나. 그럴 때 우리가 빌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와라.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해라.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씻음을 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의롭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린 계속 화를 내고 계속 속상해하고 계속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목이 고다서 그래요. 내가 계속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구함이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아까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거꾸로 동참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넣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해주세요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밟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연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그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때 항상 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답이 될 만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뭐 내가 의의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은 듣는데 잡는데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살으라 믿음으로 살으라, 사랑하라.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진짜 축복이고, 은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다는 자체가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야채나 모든 그 생명체들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내 속에 집어넣어서 살고 그거 우리 안 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먹을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음식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 뱃속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내가 내 몸속에다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줘야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거를 마시고 또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잠을 주시고 깨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다할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안팎으로 주셨어요. 근데 해야 되는 것과 순종이에요.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살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삶의 이 환경 안에 주셨잖아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서 들이마시고 또 먹고 자고 깨고 하면서 하는 거를 또내 안에 기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해야지만 되지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사는 게 편한 거죠. 왜냐하면 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때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든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지고 외로워지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장 안에서 살면은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그 모든 공급을 받고서 아무 걱정 없이 살듯이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힘있고 스스로 뭔가 의무와 책임을 잔뜩 짊어지고 수고하고 짐지고 허덕거리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냥 어린아이다라는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 되고 능력 있고 뭔가 책임감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애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리우심을 받는 그러한 피조물로서 그러한 어린 자녀로서의 삶을 놓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뭐라냐, 목이 곧아서.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패망을 만나고 피하지 못한다. 이 갑자기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쌓여지면은 갑자기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것 같이 우리는요. 그러나 갑자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지금, 상공에서 이루어져서 비가 떨어지는 것이지, 비가 갑자기라는 것은 이쪽에서 느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는 갑자기 오지만, 그렇게 되는 여건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무게까지는 지탱이 되지만 그 무게 이상이 되면 뚝 떨어지듯이 우리의 죄가 쌓이고 우리의 허물이 쌓이고 우리의 그 교만함이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그 결과 우리는 그런 툭 떨어지는 거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지만 그것은 갑자기 느끼는 거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경험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여건, 그렇게 되는 요소는 쭉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매일 작은 일에 어떻게 사느냐.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누가 주인이 돼서 사느냐. 내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냐. 내가 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생명의 법칙의 그 어디가 출처냐예요. 어디서가 시작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하나님이 가라사대부터 내 모든 삶이 시작됐느냐, 내가 가라사대부터 하나님을 지금 나의 종처럼, 나의 그냥 헬퍼처럼 데리고 다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오직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크리스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그 뭐랄까 가입 공부를 시킨 일이 없대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또 어떠한 그 돈을 벌고 사는데, 앞으로의 직장 얻는데 유익하도록 뭐 별별 거 하다 못해 그 아이의 취미 생활까지라도 이것저것 다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데리고 가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걸 다 했는데, 근데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안 한다. 뭐 기도하고 축복하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그 아이 살리는 데는 더 열심이었다고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에 열심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순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그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일이라는 건 순간순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열심이라든지 부지런이라든지 그큰 일이라는 거는 조그만 게 쌓여서입니다. 악도 조그만 게 쌓이면은 큰 일이 되고요. 선도 조그마한 것이 쌓여서 결국은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그 유능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이 매일 살아야지 열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열매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책상머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무릎 꿇고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기도예요. 주님하고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눈 감고서 무릎 꿇고 손만 올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늘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사는 그 삶의 모든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 쉬지 않고 사신 거가 뭐냐면은, 물론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과의 그 어떤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있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개인적인 만남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간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행 안 했나? 아니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간증이 뭐냐면 아버지가 하려는 말만 하고 하려는 것만 했다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려는 것이고 무엇이 하려는 말인가를 항상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그 삶의 길,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걸 이루어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이루어드리면 뭐예요? 뜻대로 사는 게 계속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 자체를 목표로 두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과를 어떻게 예쁘게, 맛있게, 정말 근사하게 맺을까를 생각을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열심히 매일매일 그냥 사과 나무에 이 자기가 입히든, 나무 가지든, 어떤 그 껍질이든, 아니면 뿌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기 칼, 일을 자기 역할 속에서 잘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새싹으로 나와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할일다 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가 뭐야? 거다하면 새싹을 낼수 있는 그 희망이라 그럴까? 소망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사는 거, 살기 위해서죠. 이파리가 나 하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파리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 꽃이 질때 지는 거, 그래야 열매가 맺고 거기에 또 그다음에 새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 우리가 죽는 것으로 나는 죽는 것 같지만 나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붙어 있는 가지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열매 맺고 또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나이테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 다른 나무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나이테 하나가 되면 된다. 우리 인생이 나이테 하나만 되면 된다. 대나무의 한 마디가 되면 되는 것이요. 다음에 우리가 이어져야 되죠. 우리는 이음줄 속에서 시작됐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이음줄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결국 끝맺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따로 하려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다 뽑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이걸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게 이루어지다 해야 내가 내게 그것이 체험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속에 살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의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면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면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의예요. 그 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교하고 그리고 선악을 가리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심판자, 자기가 집행자 노릇을 합니다. 응?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 할때 스스로 좌절하고 자학하고 막 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의로워야 된다. 나는 의롭고 싶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데 그렇지 않고 아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예.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 던지고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은 뭐개 취급, 사람 취급도 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악인이 죽지 않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만유의 주님이심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 하나님의 만유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악인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은 율법학자랑 바리새인이면 다알 법한데 그런 지식이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는 다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 자기가 잡고 싶은 것만 잡듯이 그들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용서받고 그 내가 특별해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용서받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될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입니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고 인내함으로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그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자기 압제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귀히 보시듯,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니까, 뭐,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내가 스스로 의인 돼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내가 스스로 정말 백성들 앞에 권세자, 그로서의 군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탄식한다. 악인이 권세를 잡는다.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지요.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했을 때 걱정하신 거예요. 왕이 되면은 그 왕이 세금을 너희들의 가진 재산을 다 착취하고 너희들의 자녀까지도 전쟁터에 끌어내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 왕의 그 노예가 된다. 종속된 사람으로서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달라 그럽니다. 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권세를 잡으면은 결국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요. 그리고 그 왕의 비전대로, 그 왕의 어떠한 소욕대로, 그 왕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이 휘둘림 받습니다. 그래도 인간은요, 하나님 지배 아래 있기보다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안심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든지 지키셔.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그곳에 항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은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떠나야 되는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 안에 이미 옮겨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내가 어느 회사, 어느 조직, 어느 사람, 어느 가정, 어느 교회에 속한 자로서의 그것을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권세 삼아요.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니까 괜찮고 내 백그라운드가, 내 서포터가 누구라는 것에 우리는 굉장한 안심을 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사관학교를 가가지고 그 직업군인이라 그러네. 그걸 보고 저렇게 장교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갈때 엄마 내가 신학교 가는 거 10년 기다려 줄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신발 하나 사는데도 몇 달씩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생활적인 어떠한 그거는 이렇게 길을 터놓고 그러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자라면서 어린아이가 겪은 어떠한 그 답답함이라 그럴까? 그러한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믿음은 우리가 제 아이라도 어떻게 해요? 제 아이가 가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미국 정부를 그 아무리 울타리 삼아서 해도 너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를 보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함으로써 그 길을 가는데 오히려 이제 사관학교를 선교지로 그리고 가는 곳곳에 선교지로 이제 하고 저도 아이가 군대에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군대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그 기도 영역이라 그럴까 제 눈이 시선이 가는 그러한 그 지경이 넓혀졌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보장이 미국 정부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큰 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멧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배경이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대형 교회에 그 교회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그 정말 그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서포터가 되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요. 그걸로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 조직에 들어가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섬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 종속돼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먼저 거기에 할당을 시켜야지만 그게 또 유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왜 결혼할 때 남편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아내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면서 마음이 번잡해진다 그랬어요. 결혼이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한두 사람이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그것으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요구하고 요구당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자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아까 정말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자는 갑자기 패망하고 하는데 그게 쌓여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기쁘게 하려 했구나. 응?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내 기쁘게 하려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멜처럼 호세아 남편 두고 지금 다른 남자, 나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뭐삶 주겠다, 물 주겠다, 뭐 하는 그런 사람 지금 쫓아가는 거거든요. 연애하는 거거든요. 땅의 것과 연애하는 거, 땅의 것을 의지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자초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보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럽니다. 잠언에도 어린아이가 그 어리석음을 갖고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 맘대로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좇는 거를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건데 그걸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가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책을 읽고 수양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근데 그 지혜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면 우린 지혜롭게 살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얘기하죠. 그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뭐랄까 보편적인 반응은 뭐예요? 자기 맘대로 안 해요. 하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생각대로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하나님 눈치 보는 거거든, 사실요. 항상 하나님한테 듣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난또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겠어요 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명철 있고, 내가 지식 있고, 나의 경험, 아니, 땅의 것, 누구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혜 지식은 우리에게 가질 수가 없고,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면, 근데 그거를 사랑하래요. 사모한다는 거는 저절로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듯이 지혜를 사모하면은 사람 지혜, 세상 지혜, 내 지혜를 먼저 버려요. 그리고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그리고 지혜이신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나의 진리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지도하신답니다. 지도받고 지시받는 거 우리 싫어하죠. 책망 받는 것만큼도 싫어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물어봐요. 안다 생각할 때는 안 물어보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체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일을 저질러요. 묻고 듣고를 안 하고 일을 저질러 가면서 하나님 막아주세요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도 계속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두손 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 갖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많은 거 있는데 왜 가진 거를 다 없애야지 되나? 응? 내 것으로 잡은 거를 하나님 다 없애진 다음에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없는 것과 같은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왜냐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 있고 지혜 있고 뭔가 가졌다 할수 있다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하고 나서 육체를 자랑하니까.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런데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기까지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은혜요, 택하심이 은혜요, 살리심이 은혜요, 하게 하심이 다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지혜, 내 지식, 내것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고요. 나의 자원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벌써 마음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내 계명을 지키리라 해요. 그럼 지키게 하는 그 지혜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기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내가 지키기 싫은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기를 싫어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라 하는 거는 그 지키기를 원하는 아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다가 필요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원하고 애쓰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이루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산제물로 내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아비의 즐거움이 된다. 그것이 낳은 자의 기쁨이 되고 키운 자의 기쁨이 됩니다. 요한도 그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가 전도하고 영적으로 그 자녀 삼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잘 행하다고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기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해주심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내 뜻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다른 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대적 관계나 갈등이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심이 나의 그 기대가 될 때,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그냥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뜻대로 구하는 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받았다. 여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하는 거니까 실상을 보고 만지고 하니까 남들은 안 보지만 나는 뭐예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눈으로는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창기와 사귄다는 것은 나를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뭔가 유혹하는 자 그들과 사귀는 거죠. 그것 그러면 오히려 재물을 아버지의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뭐가 왔냐면 그가 창기와 사귀었다고 저기 장자가 그래요. 그 단물 빨아먹으려고 모인 자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내 유익을 위하고 내 영혼을 보살피는 자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을 탐내서 나의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자. 정말 내그 알맹이 다 빼먹고 나의 가진 것을 다 착취하고자. 그래서 달콤한 말로, 그래서 그 뭐랄까 매끄럽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가진 거를 다 탕진하게 된다. 내가 얻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사실은 그것도 아버지 거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당해가지고 결국 창기와 삼키면 그걸 다 탕진하게 된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다. 정의도 왕 자신이 정의가 아니지요. 우리 지금 대통령들이나 나라를 그할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들이 왕에 혼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왕이 공약한 대로 또 하지도 않습니다. 말하고 다르죠. 뭐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식으로 대통령 된때 하고 되고 나서 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사람일 경우 사람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선왕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백성들을 많이 생각하고 백성들의 어떠한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선왕이고요. 그리고 악한 왕이라는 거는 백성들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할때 그것을 악한 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봐도 왕이 정의로 나라를 그 세운다. 그런데 그 정의가 힘이냐?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서 보면 어떤 때는 정의가 무너지고요. 악이 그 번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조금 뭐가 여러 가지 그먹 지저분한 게 있어야 오히려 먹기 산다. 그거는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경제적인 어떤 사업 속에서는 그런 어떤 뒷거래 수적 봐주는 거또 그런 권력 앞에서의 결탁.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 기업이 기업으로 유지되질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상 나온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할때 정말 정의가 나라를 세우냐 할 때는 세상에 지금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의 균형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작은 나라들은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그 정의가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를 이렇게 볼때 지금 세상은 사실 정의가 정의로 이렇게 지켜지거나 뭐가 정인지조차도 그 알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때의 정의와 우리나라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볼 때의 정의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 하나님 대신 앞에서의 얘기할 때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나라가 세워진다.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거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대적들 속에서 승리할 때, 그들은 그 군대의 숫자나 그 병마의 어떠한 그런 숫자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은 너희들에게 승리로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이나 그런 걸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을 때 그냥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제일 잘했어요. 항상 그는 전쟁에 이겼지만 그는 원래 골리앗대를 자기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대를 그 골리앗을 그 쓰러뜨린 것처럼 그러한 식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승리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싸우는 법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정의로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나의 정의, 나의 법, 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되시면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 뇌물을 좋아하는 자, 그것은 그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고요. 말하자면 간신배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사람을 잔뜩 두고 나에게 뭐를 자꾸 바치는 사람을 옆에다 두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멸망시킨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응?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들의 그 왕으로 모신 그러한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지켜주시고 모든 싸움에 승리가 되시고 모든 싸움에 뭐예요? 전략이 되어 주시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자기 친구에게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발 밑에 함정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업수여김 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귀히 여기는 것과 내가 비굴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비우마치는 거죠. 사랑은 비우마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된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그 아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기뻐하는 거가 나의 기쁨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고 유익한 기쁨이어야지 그들이 정말 사탕을 먹기 좋아한다 그래서 사탕만 준다면 그 아이를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새 부모들은 너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절제근신이 안 되고 인내가 안 되고 정말 사는데 꼭 필요하고 갖추어야 될 훈련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명품으로 키우고 좋은 거로 맛있는 거로 키워보세요. 그 아이들은 그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게 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버려요. 그건 아이들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좋은 거, 비싼 거, 상관없어요, 사실.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부모들이 가진 개념 갖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버릇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그 아이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걸어야 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날개도 쳐서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법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가치관에 젖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를 구하면 세상에서 그 누림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거못 누려요. 그렇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를 할 때. 그걸 갖고 아직도 고민한다면, 그것 갖고 아직도 갈등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이웃에게 해를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아첨하는 거. 이웃은 실제의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친구도 되고요, 가족도 되고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가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아첨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을 해치는 것이 돼요. 그것은 그발 앞에, 자기 발 앞에 오히려 그물을 놓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과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한다. 악인이 범죄한다. 악인은 범죄밖에 못하죠, 사실. 근데 그 범죄함이 결국 올무가 된다. 아까 한번 범죄한 것이 그대로 금방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그냥 무마된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왜 씹는 대로 거둔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는 게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는 쌓여진 거예요. 우리가 잡초 하나를 심었으면 잡초는 자라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의 생각과 언행이 우리에게 심어진 건 심어진 거고 뿌려진 건 뿌려진 겁니다. 근데 그게 금방 뭐가 열매가 있지 않지만 그게 계속되고 그것이 계속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육으로 심으면 결국 썩은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도 아니고 적당히 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니는지,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제대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눈금을 맞춰놨는데 한번 맞춰놓고 매일 점검을 안 해서 추가 움직여졌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거기서 잰 모든 무게는 다 달라져요. 우리 뜨개질을 할때 코를 하나 빼트리면은 그러고서 짜면은 다 짜놔도 그 빠진 코는 그대로 있잖아요. 코를 늘리면 늘린 코가 그대로 있다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혈로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정죄함 받지 않고 새롭게 살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것뿐이지 내가 지은 죄가 죄가 아닌 게된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의 그 벌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안 짓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육으로 사는 거거든요. 악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범죄하면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무거워지고 스스로 힘든다. 근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의인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한대.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메서 저기 뭐지 힘들고 끙끙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예수님에게 들으면서 사는 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갇힌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오히려 그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들으며 하나님의 정말 빛 가운데 거합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거는 내 허물과 내 내면은 그 하나님하고 합하자는 게 계속 있어서 계속 책망받는 것 같고 계속 훈계받는 것 같고 계속 수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속 계시다예요.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계속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그 수정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고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신앙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겁게 어두운 데서 허덕거리고서 침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들뜨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아니지만 평강 속에서 잠잠한 속에서 그러나 주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늘그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누리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나에게도 이루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내게 가장 큰 감격이요, 가장 큰 기적이요, 그리고 가장 큰 자랑이요, 그리고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그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